지금까지 많은 강해를 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 목회서신은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이 차서 목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고선 해야 되겠다 하고 남겨두었는데 이제 해야 될 때가 돼서 디모데전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 목사,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섬기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이거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강의 두 번째 이제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글을 이렇게 주면서 가장 먼저 서두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올바른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편지에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적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리를 의식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또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올바른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다. 그럼 그 당시에 다른 교리는 뭐였냐?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초기에는 이 예수님 믿는 게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교회에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랍비들의 가르침,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또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믿음 체계, 거기에 행위를 더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든지 유대인들의 규례를 행해야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해서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신약시대 특별히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논쟁만 생긴다는 거야. 교회 안에 이파 저파에서 논쟁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절대로 그런 걸 허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파만 있어야 돼요. 목사파다 뭐다 이런 거 전혀 소용이 없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해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의 설교 목적, 그 다음에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디모데가 이런 명령을 내렸냐,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건전한 교리만 가르쳐야 된다,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율법,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도대체 율법은 무슨 목적으로 제정이 되고 율법의 한계는 뭐고 율법의 효용, 지금은 그럼 율법이 다 폐기가 됐단 말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여기 사랑이 두껍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조가 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영어로 charity라고 하는 걸 번역한 거다. love를 번역한 건 그냥 명조로 돼 있고 charity를 번역한 건 두꺼운 명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 그러면 꼭 어떻게 되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율법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3절에 편지를 1, 2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편지 시작하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해야 된다. 영어 charge, charge라고 하는 건 분부해서 명령하는 건데 군사용어라 그랬어요. 저 위에 사령관이 초급 장교나 병사들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명령을 줄 때 charge를 주는 거예요. charge. 그 charge가 여기 5절에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예, commandment하고 charge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5절에 나와 있는 명령이 율법,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뒤 문맥을 가서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명령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 예,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명. 예, 그러니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명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일, 그 일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목사의 이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침, 그렇죠? 이 사명은 특별히 예, 잘못을 행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거 상략하고 보면 맨 끝에 명령의 목적, 예, 그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그 다음에 건전한 교리는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명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명령할 때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사랑은 영어 단어 charity를 번역한 거예요. charity. charity는 그 많은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잼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아가페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거를 아가페로 표현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킹잼 성경에서는 그건 일반 사랑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 해서 charity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사랑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charity는 성경에 몇 번 나오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9절까지 charity라고 한 단어가 총 28번이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charity라는 단어가 나올 때 charity를 쭉 찾아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charity가 뭔지를 목사의 말이나 누구 다른 사람의 말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harity가 뭔가, 그러면 charity가 나오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28구절만 찾으면 그 안에 charity가 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준다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우쭐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사랑, 체리티는 사람들을 세워, 쓰러지려고 한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걸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적인 선물들이 있고 한데 그런 영적인 선물들을 사용을 할 때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 사랑, 목회 사역을 하든 섬김 사역을 하든 뭐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체리티를 늘 염두에 두고 그것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게 charity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사람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체리티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도 1장 5절, 2장 15절, 4장 12절 해서 세 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2장 22절, 3장 10절에서 두 번 나오고, 디도서에서 2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도 여섯 번 나와요. 이 체리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Love Baptist Church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Charity Baptist Church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Love Baptist Church가 아니라 Charity Baptist Church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 이름이 CBCK Charity Baptist Church of Korea.org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게 CBCK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 체리티로 모든 걸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체리티, 그렇죠? 예, 그러면 체리티가 뭔가? 체리티야, 체리티 이거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예,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뭘 체리티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체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체리티 장에 Charity가 뭔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Charity,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Charity,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Charity,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 저 보기 흉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서 5절에 가서 보면 unseemly하게 behave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unseemly,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카톡도 그렇고 뭐 문자도 하고 덧글도 달고 이렇게 할 때 보기 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예, 뭐 공격을 한다, 기난 거기에 맞서 갖고 지저분한 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기 흉하게 안 하고 신사답게, 그렇죠?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안 되면 거기서 멈춰야지. 거기서 심한 말을 했다고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면, 아, 그러면 그게 체리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율법의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자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건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체리티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리티예요, 체리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에 최종 목표가 뭐냐? 이 체리티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최종 결과가 뭐냐? 체리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리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할 때 최종 목표는 뭐냐? 뭐 그들을 막 비난하고 뭐 그래갖고 밑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이 목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 40절에 어떤 율법사가 와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지금 아직 이제 구약 시대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거와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다시 말해 성경 전체가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또 여러분 가운데 리더들이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리더가 아니라 해도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교제하고 이렇게 모든 거 할 때 최종 목표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돼야 되는 거다. 체리티가 돼야 되는 거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돼.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세우는데 급급하고 자기 지식을 나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사랑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헛된 말장난이 되고 말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논쟁만 일으킨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 체리티가 나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늘 우리가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체리티가 나오는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체리티가 뭐 글을 많이 읽고 돈이 많고 이런 데서 체리티가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 뭐 20년 다녔다 그래서 체리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체리티가 나오려면 세 가지 원천이 있어야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체리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거짓 없이 가식이 없이 위선이 없이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저 사람을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그 체리티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나온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면 결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체리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져갖고 아니면 저 성도에게 나쁜 뭐 언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불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체리티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컨시언스 이렇게 돼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 내 마음속에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중요한 그런 토픽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 서신에 양심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이 시리즈 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이런 체리티 이거를 드러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에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되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이런 체리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고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되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그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저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거하면서 안식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해도 하늘 왕국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이런 사랑을 너 목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이러한 사랑, 이거를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거,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드러내는 거, 꾸며낸 이야기, 족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삶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가서 보면 이것들 from which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가서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charity 하고 나서 out of a pure heart of a good conscience and of faith unfeigned 이렇게 돼 있어요. charity가 맨 앞에 있고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사랑이 맨 뒤로 가 있는데 원래는 사랑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세 개가 있어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말다툼만 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말다툼도 영어도 재미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vain jangling 그렇게 써요. 여러분 jangling 그러면 뭔가 이 항아리가 깨지는 것 같잖아요. 쟁글링 이 소리가 영어도 그렇게 돼. 쟁글링이라고 그랬어요. vain jangling 이게 항아리가 그냥 깨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그런 잡담 헛소리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 말은 vain jangling 헛된 말다툼은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야 되냐, 성도들 세우고 사랑으로 그 결과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만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서 감성팔이 설교하고 뭐 복받는다고 하고 이것만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이런 일들을 목사가 하면 그거는 저주받을 그런 일이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다. 이거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서두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목회 뭐 30년 지금 베테랑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런 말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사무쳐 있는 그걸 지금 전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거짓 교사들, 감성팔이 하는 자들, 신문 이야기 여기 서서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딴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특별히 와서 뭘 얘기했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없는 족보, 꾸며낸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갈망을 한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7절에 desire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런 거 할 때 그 욕망이 desire거든요. desire. 그러니까 이런 거짓을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에서 꼭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되기를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가르치는 이런 좀 위치에 섰으면 하고,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인데 그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선한 일이 되는 거지, 여기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지식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선생이 되려고 내 뜻으로 갈망하는 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잘못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성도들을 은혜가 가져오는 해방의 자유, 리버티, 리버티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 리버티, 예, 죄의 속박에 갇혀 있었어요. 그거를 풀어주는 리버티, 그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논쟁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노예로 다시 만드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은혜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옛날 믿음생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주의,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요. 다시 살았는데 아직 우리의 육신, 옛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이 옛 본성은 율법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 실제 변하지 않았는데도 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저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훌륭한 그런 그 성도라고 목사님이 띄워주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그런 함정이에요. 밖에서는 그냥 우리 세상 몰라 개차반으로 이렇게 사는데 교회 하나만 딱 들어오면 그럼 완전히 그냥 신사 숙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중생활을 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뭐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새벽기도 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이걸 하면 좋은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성도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거를 누구를 의식하고 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지 목사나 교회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볼까, 주일에 빠지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래서 율법주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 그 일을 목사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1장이 여기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뭘 안다 그러고 지금 선생이 되려고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뭐예요? 8절에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 율법이 선한 거예요. 어떻게 쓰면? 적법하게 쓰면.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사람을 얽어매면 그건 나쁜 거고, 그렇죠? 근데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율법이 필요하냐,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이 율법이 제정된 목적을 일단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9절에 이것을 알라 하고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명단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여기 나오는 율법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의식법. 뭐 갖다가 재물 갖다 드리고 짐승 갖다 드리고 뭐 하는 거 절기 지키고 하는 그런 의식법, 그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 시민법. 이스라엘이란 신정 국가에서 살게 될 때 그 안에서, 그렇죠, 지켜야 될 그 시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또 있냐? 그 율법 안에 도덕법이 들어있어요. 그 도덕법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도덕법, 그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도덕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인들의 그 리스트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줄까 하고 엘버트 반즈,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읽는 가운데 엘버트 반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의로운 자들,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자들을 속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끝없는 규칙과 의식으로, 그래서 600가지 뭐 이런 거 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 속박에 갇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죠, 이 자유로운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약교회까지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여러 가지 규례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폐기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명단이 여기 9절에 나옵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이렇게 쭉 가면서 10절 끝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이 명단이 참 묘하게도 십계명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도덕법, 이 열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5번부터 그 다음에 10번까지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출애굽기 다 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셔서 앞부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명령을 가서 보시면 아,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하는 걸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순서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다섯 번째 명령 사람을 죽이는 자,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음행을 일삼는 자,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는 것 말고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이 동성애자까지 다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을 납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거짓 증언, 이 모든 게 지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열 번째 명령, 그 열 번째 명령을 뭐로 표현했느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열 가지 명령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명단의 그 리스트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아,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의 명단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율법이 제정된 목적은 의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건 꼭 율법만 아니라 모든 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많습니다. 법이 많아요.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여러분, 법이 많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내가 이 법을 지켰나 저 법을 지켰나 뭐 했나 이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그래요? 법을 늘 지키고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했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양심이 나를 찔러요. 간음을 하든지 뭐 도둑질을 하든지 살인하든지 뭐 그러면은 펄벌벌 떠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잡혀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십계명에 있는 도덕법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뒷다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법에 저촉이 되고 국가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서움에 떨어야 되고 예, 죄의 속박에 갇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에도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도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신약성경 전체가 예, 신약성경 전체가 율법의 목적이 뭐고 율법의 한계가 뭐고 그 다음에 율법의 효용성이 무언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서는 이 율법의 제정 목적, 율법의 한계, 그 다음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율법의 의로운 모든 조건,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켰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이 말을 이제는 율법이 쓸모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틀리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가 없게 됐다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틀린 말이고 그렇게 나가면 그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빠지는 거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율법, 특히 이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인 거룩함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 열 가지를 쭉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고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다 폐기가 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방종에 빠져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죄의 면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허를 가지면 정말 아주 천박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 죄를 져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고, 자,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느끼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는 걸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율법에 뭐 600가지를 만들고 지킨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냐? 자, 율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간음이 죄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살인이 죄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낙태가 죄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동성애와 낙태가 죄라는 건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명기한 이와 같은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는 거다. 율법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섰어요. 이 앞에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울 앞에 서서 지저분한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게 율법이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결코 이 거울이 이 지저분한 걸 씻어주지 못하면, 씻어주지 못해요.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 비누가 있어야 제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그게 제거가 되지.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거울을 앞만, 천만년을 쳐다봐도 절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얼굴에 묻은 더러움, 이런 건 거울이 보여주지만 그 더러움을 결코 닦아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무능력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일어나 제가 불초소생입니다. 하나님 불초소생 아버지 같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같지 못해요 제가.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제 불초소생입니다.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다. 감독교사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감독교사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감독교사,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결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또 지킬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율법은 뭐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요. 딴 거 없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럼 할 수 있으면 좋죠. 다 지키면 좋은데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다 지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신 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육신 안에 그 죄를 정죄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가 일시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요게 생기도록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율법의 효용. 율법의 효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법,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규례와 관련된 의식법 이런 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누가 여기 어린 양 갖고 와서 칼 갖고 거기서 푹 찔러가고 죽이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여기 제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제단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가 됐던 이런 모든 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뭐만 남았냐? 이 도덕법, 십계명 이것들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다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은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이후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먼저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주의 증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구원받은 이후에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일 그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지금도 유효하다. 안식일만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것 외에는 안식일의 개념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겠으면 구원받았어요. 신약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적법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장치로 브레이크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간음하는 걸 미워한다. 살인하는 걸 미워한다. 도둑질하는 걸 미워한다. 그렇죠? 거짓 증언하는 걸 미워한다. 이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서 나를 찔러야 그래야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도 특별히 이 십계명 같은 이런 도덕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것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좀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갈망을 하고 추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말하는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식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시민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는 그냥 율법의 선생이 되기만 그렇게 갈망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끝마쳤다고 하는 건 율법을 폐기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을 폐기하신 게 도덕법, 율법 가운데 시민법, 의식법 이런 것 말고 도덕법, 십계명이 지금 파기가 됐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됐다 하고 방종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 그랬으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게 뭐예요? 십계명의 도덕법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명단이 하나님의 그 도덕법을 어긴 자들의 그런 명단인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의하고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가장 필요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건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 성경에 있는 그 진리만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것만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의 설교 가르침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율법주의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이 도덕법은 지금 구원받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조그만 죄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 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조그만 죄를 져도 구원받기 전보다 더 양심이, 가책이 더 많이 되고, 그거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